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 한국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거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았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시신을 북한으로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망자의 가족으로부터 시신을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서한을 접수해 시신의 북한 송환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정남 씨 시신은 사건 발생 약 45일 만에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는 지난달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일종인 BX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상대방 국가 영유됐던 자국민들의 출국 금지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30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들과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내에서 민주당의 최고위 인사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캠페인을 통해 미국 언론 매체들의 신뢰도를 해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너 상원의원은 러시아 투데이 같은 러시아 선전 매체들이 부정적인 뉴스를 생산함으로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워너 상원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인터넷 댓글 작성자 1,000명을 유급으로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30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면담하고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외교장관과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차우쇼울루 장관과의 회담 뒤 오늘 대화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을 위한 협력과 지역 내 안정 확립, 양국 간 경제 관계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터키는 1952년 이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일원이었다며 같은 나토 동맹으로서 또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으로서 군사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0일 북극 포럼에 참석해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니니스토 대통령도 핀란드에서 두 정상 간 회담이 열린다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는 워싱턴에 친구가 많이 있다며 양국 관계는 적절한 시점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이라크 지도자들이 제2의 도시인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물리친 후에는 여러 종파가 화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라크의 인도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바그다드에 도착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라크 지도자들이 모든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해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물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지어 올립니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누가 더 하늘에 가까운지를 경쟁하듯 이 높은 마천루들이 즐비한 도시들도 참 많은데요.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지어 내려오는 건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빌딩은 미국의 한 건축설계회사가 실제 구상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계획인데요. 아날레마 빌딩이라는 이 이름의 건물은 이 지구 주변을 도는 소행성을 집안으로 거꾸로 매달린 형태로 지어집니다. 건설이 진행될수록 지구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빗물을 모아 식수나 물을 공급하는 이른바 하늘을 나는 움직이는 자족도시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물인데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하늘에도 빼곡히 매달린 건물들로 빽빽한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신개념 건축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31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3도, 신의주 4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에서 14도, 함흥 4에서 10도, 끝으로 청진은 1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The Kinks의 노래입니다. Where did my spring go? 나의 봄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re did the spring go? Where did the trees go? Where did the sun go? Where did the bluebirds fly? Why did the rainbow turn into shadows? Why am I cold now? Why does my skin sag? Why ain't my back straight? Why do my feet ache? Where did my youth go? Where did my life go? Remember walking in the rain and getting soaking wet. Now I've got rheumatic pain and I'm ready to regret it. Where did my teeth go? Where did my muscles go? Where did my shoulders go? Where did my chest go? When you were loving me, you were just using me. You were employing me, you were destroying me. Now all I've got are varicose veins.
did my hormones go? Where did my energy go? Where did my go go? Where did the pleasure go? Where did my head go? Remember all those sleepless nights, making love by candlelight. Every time you took my love, you were shortening my life. Where did my teeth go? Where did my hair go? Where did my shoulders go? Where did my chest go? Where did my hormones go? Where did my go go? Where did my energy go? Where did my skin go? Where did my muscles go? Where did my liver go? Where did my heart go? Where did my bones g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가 목요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통상 마찰, 또 한반도 사드 배치와 북핵 대처 방안 등 미중 간의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두 정상이 첫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터키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ISIL 격퇴전에 관해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고요. 이어서 호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비준안을 철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두 나라 정부가 목요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핀란드를 국빈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6일부터 이틀 동안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달 초 이 백악관 측이 미중 정상 간의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 언론이 구체적인 일정을 전망해 왔는데요. 이번에 양국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때부터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지난달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비판적인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양국 관계에 여전히 긴장 요소가 많아서 두 정상의 첫 만남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상회담의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언론은 북한 핵 문제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 문제, 또 최근에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 이렇게 밝히면서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었습니다.
네, 이 북한 문제 외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현안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 분야로 미중 현안을 대충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중국이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음 달 중순쯤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재무부가 1년에 두 차례 발행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 평가 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앞두고 두 정상이 이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간 이 경제 현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중국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이 남중국해 문제, 첫 손에 꼽히는 현안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을 만들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공군기지와 레이더 장비를 포함한 첨단시설이 최근 이 완공 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요새화를 꾸준히 비판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국제사회와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이 두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확인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 주석과의 대화에서 통화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하는 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은 이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체제만 다를 뿐 중국의 일부라는 그 중국의 대외 관계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백악관이 아니라 이 마라라고라는 곳에서 열리는군요.
네, 이 마라라고 휴양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사계절 따뜻한 미국 남동부의 이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에 묵으면서 함께 골프를 친 장소이기도 한데요. 최근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된 이 현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백악관보다 상대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마라라고를 시진핑 주석이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어권 매체들은 시 주석이 마라라고에서 회담을 하긴 하지만 휴양지 시설에 묵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터키를 방문했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목요일 터키 수도 앙카라를 방문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외무장관을 잇따라 만났는데요. 이웃나라 시리아 등을 기반으로 세계 각지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 ISIL 격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의견이 엇갈렸나요?
네, ISIL 격퇴 작전에서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온건 반군 세력에 대해서 이 미국과 터키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터키는 오랫동안 이 쿠르드족과 싸우고 있는데요. 이 얼마 전에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특히 이 쿠르드족 반군 조직 가운데 인민수비대 이 YPG라는 조직은 ISIL 격퇴 작전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만 이 터키에서는 테러 단체로 지정한 그런 상태죠.
네, 그 시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 내 ISIL의 거점 지역을 대부분 되찾으면서 ISIL이 자칭 수도로 설정한 이 시리아 라카로 이 작전의 초점이 옮겨지는 중이어서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틸러슨 장관은 시리아 내전 해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던 방향과는 좀 달라진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운명은 장기적으로 시리아인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달라진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해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왔죠.
예, 자,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 외에 이 미국과 터키 사이에는 또 어떤 현안들이 논의됐을까요?
네, 터키 정부가 다음 달 16일에 이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이 국민투표에 붙일 예정인데요. 이 개헌안이 독재를 불러올 것이라는 이 터키 야당과 서방 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이에 대한 이 미국 정부의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이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터키 정부가 또 지난해 발생한 쿠데타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했던 재미 이슬람 학자 페훌라흐 귤렌 송환 요구를 이 미국이 거절해온 문제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또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금요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로 향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과 맺은 협정을 의회에 비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갑작스럽게 철회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호주 정부는 이 중국과의 합의로 서명을 마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해 의회에 제출한 비준안을 이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것은요, 이 외국 국적 범죄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약속하는 이 당사국 간의 협정인데요. 아, 중국의 사법체계에 인권 탄압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 범죄자들이 과도한 처벌과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서 이 비준안을 철회한 겁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서 이 비준안을 철회하긴 했지만 계속 또 비준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 측은 비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주 측에 요청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전 존 하워드 총리 재임 시절인 2007년에 이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10년이 흐르는 동안 이 호주 의회가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안해서 비준 처리를 계속 미뤄온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정부는 해외로 도피한 이 비리 사범의 송환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 주석의 측근이 호주 정부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조속한 비준을 요청한 것으로 호주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주 정부가 비준 철회를 결정한 계기가 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최근에 이 호주 영주권자인 중국인 교수가 이 호주 국적 부인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가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억류된 시드니 공과대학 이 펑춘잉 교수는 중국 내 인권 변호사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중국 당국은 펑 교수를 억류한 채 이 강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안 철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호주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연방 하원의 조사가 정당 간의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상원 정보위원회가 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반카 트럼프 씨가 대통령 보좌관이란 직함을 얻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미국 경제가 긴 침체기 끝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선언했는데요. 발언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원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를 이끌어왔었는데요. 이제는 상원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전산망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결론 지은 바 있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측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 FBI와 상하원의 정보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원정보위원회가 목요일 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자, 청문회 앞서서 상원정보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의원이 진상을 좀 철저히 밝혀내겠다. 또 정보가 이끄는 대로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의원은 러시아의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이 초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워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이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가 언론 매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워너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As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unanimously assessed in January of this year, Russia sought to hijack.
네, 지난 1월에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강탈하려고 했던 점을 이미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민주주의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러시아가 겨냥했다는 겁니다. 원내 의원에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진 않겠지만 공개 청문회를 통해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해킹했고 어떻게 특정 후보에게 해를 가했으며 또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 미국 국민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이 원어 의원은 러시아 대통령궁을 위한 선전 방송으로 의심받는 이 러시아 투데이 IT와 같은 방송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에 피해를 주기 위해 부정적인 뉴스를 양산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북구 포럼에 참가한 푸틴 대통령은 목요일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는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나요?
예,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클린턴 와치 연구원 등 러시아와 안보 관련 전문가 3명이 출석했습니다. 와치 연구원은 청문회에서 제2의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러시아가 정치의 힘을 이용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미국인이 서로 반목하도록 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정교한 허위 선거를 유포했다는 겁니다. 와치 연구원은 또 이 대선 당시 러시아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캠프도 교란했다며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상원 정보위는 청문회 외에도 또 검토해야 될 그 문서가 수천 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보위 의원들은 이들 문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곧 마치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앞으로 20명 정도를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엔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쿠슈너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국영은행 총재를 만났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자진해서 상원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원의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원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예, 이 문제만 맡아서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초당적인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독립위원회 설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원에서는 양당이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원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예, 최근 하원 정보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와 비공개 브리핑 등 관련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인데요. 지난해 말에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가 사찰당한 일이 있다고 데빈 누네스 위원장이 밝히면서 논란이 됐죠.
예, 자, 원래 사찰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 정보기관이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 대통령 측근들을 사찰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더구나 공화당 소속인 누네스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정보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이 관련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자, 과연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네스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고요. 하원 공화당 지도부나 백악관 역시 누네스 위원장이 조사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씨가 그동안 아무런 직함도 없이 백악관의 사무실을 얻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 공식 직함이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란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방카 씨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식적인 직함을 달고 활동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월급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방카 씨의 남편 제러드 쿠슈너 씨 역시 월급을 받지 않고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쿠슈너 씨 역할과 관련해서도 친족 등용 금지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방카 씨가 대통령 보좌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달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뭐가 달라지나요?
네, 공직자 윤리 규정에 따라서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카 씨는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법률고문 또 개인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방카 씨는 앞서 남편이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되자 그동안 운영해온 개인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거에도 혹시 이렇게 대통령 자녀가 공식적인 활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역사를 돌아보면 10여 명이 아버지를 도와 일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베트 대통령의 딸 애나 루스베트 씨가 무보수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하이젠 아이젠하워 씨 역시 보좌관으로 일한 일이 있는데요. 뭐 대부분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비서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카 트럼프 씨의 경우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거 대통령의 딸들과는 달리 정책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한 고위 인사가 미국 경제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선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수요일 뉴욕에서 열린 경제인 회의에 참석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지난 9년간 미국이 추구해왔던 경제 회복이 거의 성취됐다고 선언하면서 여러 경제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그러면서 현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만큼 과열되지도 반대로 경기 후퇴가 일어날 만큼 위축되지도 않은 상태의 경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자 경제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 윌리엄스 총재는 경기 침체 이후 10%에 달했던 실업률이 4.7%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평가했고요. 물가 상승률 역시 연준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완전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준이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건지 앞서 이달 중에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5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5에서 0.75%에서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지요. 당시 연준은 올해 추가로 두 차례 인상을 실시했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안에 세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은 거의 0% 수준인 제로금리 시대를 오랫동안 유지해오다가 지난 2015년 말 한 차례 0.2%포인트로 올렸고요. 지난해 12월에 또 한 차례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그 이자율을 말하는 거죠?
예,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춰서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지나치게 뛰는 걸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게 됩니다.
네. 자, 때마침 이 목요일 30일에 미 상무부도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좋게 나왔군요.
예, 상무부가 목요일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발표한 잠정치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미국 경제 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성장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하고요. 이미 노동부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지난 2월의 노동지표 역시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가 23만 5천 개 새로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7%로 나타나는 등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미국 경제 성장률이 4%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추세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바람이 좀 실현될 수 있을까요?
네,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간 성장률 2%를 뛰어넘는 데는 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총재는 이제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온 만큼 연준과 정부는 이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회복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우리가 달성한 회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Geek in the Pink, 분홍색 옷을 입은 괴짜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트럼프 타워에서 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미 의회 지도부와 정보기관 수장들이 나서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 측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도청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의혹 제기.
지난 3월 4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주로 활용하는 140자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연이어 몇 개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가 있는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의 전화를 도청하는 건 불법이고 저급한 일이라며 불법 정치 도청 사건으로 유명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도청 의혹 제기는 곧바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백악관이 자신의 경쟁자는 물론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백악관의 그 누구도 미국 시민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면서 도청 의혹 제기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후보 시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내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공모 의혹.
얼마 전에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한 의혹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위원장이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지역당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2월에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이 사퇴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취임 한 달도 못 채우고 물러난 겁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자문역으로 활동했는데 키슬리악 주미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으로 큰 공경이 빠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로 공을 넘긴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대선 직전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수사 권한이 남용됐는지에 대해 의회가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FBI도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를 조사 중이고 이와 별도로 연방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BI 등 수사정보기관은 도청 가능성을 부인했는데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With respect to the president's tweets about alleged wiretapping directed at him by the prior administration,
국장은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화 민주 양당의 의회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도청 지시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도청 의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같은 당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 그리고 마크 워너 상원 의원도 도청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도청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폭넓은 의미의 감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의 등장과 독립위원회 설립 주장.
트럼프 대통령 측이 도청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미 의회와 정보기관에서 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소속 인사들의 정보를 모아 보고서를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사찰 대상은 아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들의 대화 내용이 부수적으로 수집됐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himself and others in the Trump transition team were clearly put into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관한 내용이 정보 보고서에 올라갔고 이런 보고서가 백악관과 다른 정보기관 관리들에게 전해졌다는 건데요.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 인사들의 이름이 그대로 공개된 채 보고서가 퍼졌다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도마 위에 오른 누네스 위원장.
최근 누네스 위원장은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과 상의 없이 언론과 백악관에 먼저 알린 사실이 논란이 된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누네스 위원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독립위원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at sea. be at sea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m at sea over this computer user manual.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How can a manual leave you so confused? It's supposed to be easy to understand.
Here, you take a look at it then.
I think you're right. I am at sea with this manual too.
I told you.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I'm at sea over this computer user manual.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야, 이 컴퓨터 사용 설명서가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돼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자 제가 How can a manual leave you so confused? It's supposed to be easy to understand. 사용 설명서가 혼란스러울 게 뭐 있어. 다 쉽게 해놨겠지.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이
Here,
You take a look at it then. 자, 그럼 네가 한번 읽어봐. 라고 하자 제가 I think you're right. I am at sea with this manual too. 어, 내 말이 맞구나. 읽어봐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 라고 대답했죠. Now keep today's expression, I'm at sea, in mind, and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I'm at sea over this computer user manual.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How can a manual leave you so confused? It's supposed to be easy to understand.
Here, you take a look at it then.
I think you're right. I am at sea with this manual too.
I told you.
Today's expression is be, B-E, be, at, A-T, at, sea, S-E-A, sea, be, at, sea. If someone is at sea, it means that they are confused, lost, or bewildered. 말 그대로 I'm at sea는 나는 바다에 떠 있다라는 말이죠. 즉, 당혹스럽다 또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하지 않다, 불확실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기 십상일 겁니다. 어휴, 생각만 해도 아주 당황스럽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이슨과 제가 컴퓨터 사용 설명서를 읽고 나서도 이해가 안 가니까 아주 난감해했죠.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m at sea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죠. I'm having a hard time solving this math problem. I'm at sea with this. 라고 하면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지?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at sea over this computer user manual.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How can a manual leave you so confused? It's supposed to be easy to understand.
Here, you take a look at it then.
I think you're right. I am at sea with this manual too.
I told you.
Let's review. If someone is at sea, it means that they are confused, lost, or bewildered. Be at sea. Or I'm at sea. Be at sea. Or I'm at sea.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테픈 비숍의 It Might Be You, 아마도 당신이겠죠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ying on the sand, watching seabirds fly, wishing there would be someone waiting home for me. Something's telling me it might be you. It's telling me it might be you. All of looking back as lovers go walking past, all of my life wondering how they met and what makes it last. If I found the place, would I recognize the face? Something's telling me it might be you. Yeah.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장기적인 분쟁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16 인권보고서는 소말리아 정부가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과 지방의 보안군은 계속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서 임의로 미성년자들을 군인으로 징집하거나 구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정부군을 포함한 보안 세력에 의해 국민들의 대규모 강제 이주가 계속됐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보안군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이주당한 국민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권력을 남용한 군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악의 인권 위반 사례는 알샤바브 테러 단체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이 단체는 표적 살해, 참수, 처형 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세력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강제로 어린이들을 징집하며 기본 인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알샤바브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공격해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알샤바브는 비정부기구, 유엔, 외교공관의 직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고 소년들을 징집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의 독립적인 언론이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통제 지역의 언론인들을 공격하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아미솜 군이 성폭행을 포함해 성인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고 착취를 자행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올해 인권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일 뿐 아니라 보다 안정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 인권보고서는 자유, 인간의 존엄성, 세계의 번영을 추구하는 미국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